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일본에 도착해 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내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면담하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17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과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문제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시 주석은 다음 달 초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오늘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각국이 긴장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대화 궤도로 돌아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최근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지역에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긴장으로 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관련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에서 통과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결의를 엄격히 집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가속화되는 군사력과 최근 타이완 주변에 대한 중국 군용기와 군함 활동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타이완의 2017 국방보고서 초안은 최근 타이완 주변에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출몰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전략적 방향의 불확실성과 일본의 무력 시위,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갈등 위기 가능성 등을 다뤘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타이완 국방보고서는 타이완의 독립을 옹호하는 차이잉원 총통 집권 뒤 처음으로 발표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시신의 신원 확인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수사당국이 김정남 씨의 자녀로부터 얻은 DNA 표본을 근거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드 부총리는 특히 숨진 사람이 김정남 씨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마드 부총리는 그러나 DNA 표본이 김정남 씨의 두 아들 중 누구에게서 채취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정남 씨는 중국의 첫째 부인 신정희 씨와의 사이에 아들 금솔군을, 마카오에 있는 둘째 부인 이혜경 씨와의 사이에는 아들 한솔군과 딸 소리양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중북부 미시건주를 방문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엄격한 자동차 연비 규정을 파기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2025년까지 휘발유 1리터당 평균 23.2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비의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발표한 그 같은 조치가 앞서 자동차 산업계와 이룬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합의는 연비 기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5년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하고 언론이 개인의 세금 보고 내용을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에 1억 5천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로 3,800만 달러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 중 한 명이라며 세금 보고 자료를 훔쳐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15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자메이카 정부에 북한 선원을 고용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농무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식량 수출이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당국의 미국인 억류는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라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12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3m, 서해북부는 0.5m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미군의 군사적 움직임이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15일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이 적 지휘부 제거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최근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북한으로 은밀히 침투해 요인 제거와 핵심 시설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의 배치와 함께 관련 훈련이 강화됐습니다. 먼저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투입됐던 네이비실 6팀이 한반도에서 한국 측과 연합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연습엔 제75 레인저 연대, 델타포스, 그린베레 등 미국의 육군, 공군, 해병대 특수부대와 합동특수전부대까지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오전 부산에 입항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네이비실 6팀에 의해 사살된 빈라덴의 시신을 아라비아해에 수장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슨호의 제임스 킬비 소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칼빈슨호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exercise is to reinforce our alliance with the South Korean Republic. So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that piece, and that's really where our focus is.
여기에다 대전차 미사일과 소형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한 미군의 최신형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 중대의 한반도 영구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레이 이글은 알카에다 지도부 암살 무기로 유명한 프레데터의 개량형으로 8km가량 떨어진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4발과 최신형 소형 정밀 유도폭탄 4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아울러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 캠프 스탠리 미군 기지에서 갱도 내 적소탕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 지하 갱도와 유사한 시설에 들어가 곳곳에 숨은 가상의 적을 소탕하는 기술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엔 경기도 포천 훈련장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시설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훈련도 이뤄졌습니다. 핵과 미사일 기지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시설을 정밀 탐색해 파괴하는 훈련으로 특수 요원들이 항공기를 이용해 적진으로 침투하는 공중 강습 훈련도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미한연합훈련을 포함해 한반도에 대규모 전력을 투입하는 건 압도적 전력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강압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은 그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펼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윤 박사는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됐으며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수부대 참수 전략이라든지 무인기 재배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예년보다 규모가 커진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양상으로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은 북한과의 타협이나 대화보다는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점차 증가시킴으로써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비핵화 대화로 나오려고 하는 또 강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상당 기간 기존에 이어갈 것 같아요.
정성윤 박사는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은 결국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북한이 원하는 정치, 외교,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가 자메이카 정부에 북한 선원을 고용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회원국들이 자국 선박과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자메이카 국적 선박인 선 유니온호에 북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말 자메이카 정부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요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의 선박과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우방국과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화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자국 항공기와 선박에 북한 주민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같은 활동으로 북한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해외로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유엔 제재 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과 자메이카는 1974년 수교했다가 1993년 국교를 단절하고 공관을 철수시켜 현재 우방국의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 선원들의 임금이 싸 일부 자메이카 선박 회사들이 이들을 고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북한 선원 16명이 타고 있는 자메이카 선박 뉴훈춘호가 러시아 나우카항에서 억류됐습니다. 선원들이 노동 계약서 없이 최저임금인 월 $500를 받으며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러시아 선원 노조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통과되기 전이라 북한 선원을 고용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중남미의 아이티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는 이들 두 나라를 포함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10개국에 불과합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무비자 협정을 맺었던 말레이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북한과의 갈등으로 최근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 대한 확고한 제재 조치를 담은 각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이행 보고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나라들도 이행 보고서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 보고서는 14일 현재 18개입니다. 이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이전과는 달리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령 북한 외교관을 겨냥해 각국이 취한 조치들은 과거 이행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던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폴란드,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은 북한 외교관이나 외교 공관에 대한 이행사항들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뉴욕의 북한 대표부와 소속 직원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허가 규정을 강화한 사실을 보고했고 루마니아와 이탈리아는 자국 내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 움직임을 주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지난 수십 년간 묵인했던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활동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이 불법이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북한 측에 보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북한 외교관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난해 12월부터 보류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결의 2325는 북한 외교 공간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여럿 담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외교관이 있는 나라들이 2325에 따라 취한 조치를 이행 보고서에 반영하면서 북한 외교관의 입지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2325의 결정사항을 감안해 이행보고서에 북한 학생의 숫자와 관련 프로그램의 이름을 명시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박사과정에 소속돼 있다며 이들이 2325 채택 이후 학교 측에 의해 수학과 신경과학 등 민감하지 않은 분야로 전공 과목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는 아니지만 고고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남아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이 신속하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라오스와 우간다는 제출 시한인 지난달 28일 일찌감치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북한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싱가포르는 같은 날 제출한 2325 이행보고서에 교역과 금융 분야 등과 관련된 조치 사항들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한편 이날 유엔 사무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제출한 2325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영국은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당국자들에게 영국과 국제사회의 관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외교관 등에게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 살상무기 계획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북한의 총 외화 수입이 2014년과 비교해 약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이 외화 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최소 36억 달러에서 최대 4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유엔과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로 올해 북한이 감당해야 할 손해가 약 8억 달러로 추정돼 2017년 북한의 총 외화 수입은 2014년과 비교해 약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외화 벌이 활동은 크게 수출, 남북 경협, 노동자 해외 송출, 관광 그리고 기타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남북 경협은 대남 수출과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수입을 뜻합니다. 기타 분야에는 무기와 불법 거래, 용선료와 운송료, 이버료 수입, 해외 투자, 그리고 해외 조형물 건설 등에서 나오는 수익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통계 자료를 근거로 북한의 분야별 외화 수입을 계산해보면 2014년 기준으로는 수출 32억 달러, 남북 경협 1억 달러, 노동자 송출 수입 최저 2억 달러에서 최대 6억 달러, 그리고 관광은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에 달하고 기타 외화 수입은 약 1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수출은 약 90%가 대중 수출이고 광물류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대외 수출은 올해 약 7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2705와 2321호를 통해 석탄, 철광석, 희귀 광물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북한의 외화 수입에서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1%에 달했습니다. 남북 경협 분야에서는 대남 수출의 경우 2010년 524 조치로 또 개성공단은 지난해 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수입원이 모두 막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1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수입에 대해 한국통일연구원 김석진 북한연구실장은 최소 2억 달러에서 최대 6억 달러로 계산했습니다. 해외 노동자 수를 한국통일부가 추정한 10만 명으로 전제하고 노동자 1명이 매년 벌어들이는 순수입을 최소 2천 달러에서 최대 6천 달러로 잡아 계산한 것입니다. 이는 개성공단 수입보다는 많지만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수입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북한의 새 외화 벌이원으로 떠오른 관광 분야의 수입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윤인주 전문연구원의 계산에 따르면 2014년에 최소 3천만 달러에서 최대 4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14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무기 수출액을 약 1천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그 밖에 해외 조형물 제작이나 각종 해외 건설, 해외 투자, 북한 식당 등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최대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국 BBC 방송은 북한이 만수대 창작사가 주관하는 해외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1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이 사업뿐 아니라 조형물 수출도 어렵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매우 중요한 광산물 수출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노동자 해외 송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화 수입은 전반적으로 정체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 농무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식량 수출이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농무부 산하 해외 농업국이 최근 2015-2016년 북한 식용 곡물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북한으로 반입되는 식량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무역 아틀라스 자료를 인용해 2015년도에 북한이 10만 7천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인도주의적 지원은 2만 8천 톤, 식량 수입은 7만 9천 톤으로 중국에서 4만 8천 톤, 우크라이나에서 2만 8천, 러시아에서 3천 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에 북한이 외부에서 확보한 식량은 8만 3천 톤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2만 7천 톤, 식량 수입은 5만 6천 톤으로 중국에서 3만 5천 톤, 우크라이나에서 1만 4천 톤, 러시아에서 7천 톤을 수입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과 상업적 식량 수입이 모두 줄어든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야기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제재가 상업적 식량 거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은행들이 대북 송금을 꺼리고 지원 물품을 실은 선박이 때때로 봉쇄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출업자들과 기부자들이 북한을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고 유통업도 발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시장들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상품들이 국경지대에서 전국적으로 큰 방해 없이 운반되고 있다며 이런 시장 움직임과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국산 식량 유입은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드러난 것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식량 부족량이 크게 늘었지만 식량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며 이 또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국산 식량 유입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 북중 관계에 부담을 주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최근 보였지만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피살은 사건 직후만 해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북중관계 최대 악재로 여겨졌습니다. 곧바로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가 발표되고 북한이 자극적 표현을 쓰며 반발하자 두 나라 관계에 깊은 금이 갔다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북협력에 본격 나설 때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BOA에 대북 권유 공급을 기껏해야 2-3일 중단하는 선에 그쳤던 중국이 이번처럼 심각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t's the first time I have seen the Chinese really get serious. In the past, we saw them cut off oil for two or three days to the North Koreans.
그러면서 이런 실질적 압박에 중국,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압박을 더한다면 북한을 진지한 대화로 나오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과거에 무수히 반복됐던 냉각기일 뿐 북한의 전략적 자산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오랜 태도엔 변함이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섯 차례 핵실험 때마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찬성하며 북한을 벌주려는 듯 움직였지만 결국은 북한을 다시 끌어안는 중국의 한계에 대한 지적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더 신경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Chinese want to be seen as enforcing the sanctions. So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I do think there is a desire.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선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등 제재 이행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지역 은행 등 각 지방에서의 제재 이행은 매우 느슨하게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대북 제재 동참하는 듯하다가 곧바로 북한의 숨통을 튀어주는 중국식 압박은 중국 관리들과 직접 소통해 온 북한 당국자들에게는 수십 년째 당연시 되어 온 관행입니다. 전 북한 고위 관리 출신 A 씨는 VOA에 중국은 김정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북한이라는 지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 쫓기는 체제로 인식해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가 압록강, 두만강 앞까지 들어서는 것은 자국의 핵심 이익인 영토와 체제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긴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북한이 사라지면 체제 위협에 처할 중국이 미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며 겉으로는 북핵 문제를 우려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로 변방을 지켜줬으면 하는 게 중국의 속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이처럼 이중적이고 복잡한 계산을 중국의 오랜 딜레마로 표현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China continues to be faced with the same dilemma that they've had for years. On one hand, they don't like what Kim Jong-un is doing.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국 기회를 훼손하는 김정은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북한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김정은을 더욱 위험한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제 제재에 각별히 주의한다는 지적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따라서 최근 중국이 취한 일련의 압박 조치를 대북 접근법의 근본적 변화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리길성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베이징에서 만나 두 나라의 공고한 우호 관계를 재확인한 것은 북중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의 전망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으로 내리막길로 치닫던 북중 관계가 다시 화해 분위기로 돌아서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수개월간 북한 문제와 관련한 최대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라며 중국은 백악관의 대북 접근법을 보기 전에 주도적으로 정책 변경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 the Chinese are not going to take the initiative to change their policy until they see what Trump is doing.
게다가 세계 주요 2개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타이완 문제 등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이 중국의 전략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중국의 이런 인식은 미국과 함께 북한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하려는 동기 또한 부여해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는 1999년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 직후 미국과의 모든 외교 대화를 차단했던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협의만큼은 계속했다고 회고했습니다.
Back in 1999, as NATO accidentally bombed the Chinese embassy, China stopped all diplomatic interactions.
문제는 중국의 대북 협력 방향이 대화와 협상 쪽에 맞춰져 있어 중국의 추가 압박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이견을 좀처럼 좁히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청샤오호 중국 인민대 교수의 말은 중국의 이런 시각을 잘 보여줍니다.
What we are talking about is all about sticks, pressures, punishment, all kinds of that things. But also, I think it'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ould work together to talk about carrots.
현재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압박과 징벌 등 채찍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북한을 대화로 이끌 유인책 등 당근에 대해 협의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선 연구원은 이런 인식을 갖는 중국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제공할 대가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what would US offer in return? What kind of incentives they would offer to China to do this? The Chinese will say that well,
미국은 석탄 수입 금지로 할 일을 했다는 중국에 추가로 대북 에너지 공급까지 끊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북한의 안정을 흔들지 않으려는 중국은 육자회담 혹은 평화조약과 비핵화 동시 추진 등 기존 제안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윤선 연구원은 중국으로선 가장 근본적 요구 사안인 사드 배치 철회마저 어렵다면 미중 협상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의문을 가질 만하다며 대북 협상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이를 행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 연구원은 중국의 이런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미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통일 등 대북 압박의 결과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해칠 것이라는 중국의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리 닉시 조지 워싱턴 대학 강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결의안을 내놓는 것이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중국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사드 배치를 1년 유예하거나 중국의 육자회담 주선에 호응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전략이 이 같은 압박, 억지, 제재에만 집중될 경우 중국의 동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a strategy that is solely focused on military deterrence and pressure in the form of sanctions is probably not going to be effective.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중 관계를 엮어주던 기후 변화 문제를 대체할 협력의 매개로 떠오를 수도 있다며 선행 조건 제시와 중국과의 협조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외교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중국과 북한이 두 나라에 대한 강경 노선을 보이는 미국에 대항해 서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중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의 도발이 역설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중국을 화나게 만들어 제재를 강화할 명분을 북한 스스로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He's done us, you know, the greatest favor we could possibly ask for by continuing to take these actions that make the Chinese very angry and frustrated.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 개발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미중 두 나라가 북한 엘리트층을 겨냥한 제재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 귀환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귀환 국군 포로 간담회에서 한국으로 귀환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북한에서 고생하는 국군포로도 있고 생사 확인이 안 된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국군포로는 물론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는 정치적 사안과 관계없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미국인 억류를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 시민은 북한을 절대 여행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특별 사면해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크 터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14일 전화로 이뤄진 브리핑에서 원비어 씨가 수감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억류 문제 진전이 없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현지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원비어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원비어 씨에게 선고한 15년 노동교 화형은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며 그가 부당하게 억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처우를 고려할 때 미국 시민이 북한에 여행 가는 것을 강력히 만류한다며 원비어 사건은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행을 가려는 미국인들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 여행 경보를 염두에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명의 미국인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교 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4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교 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머기 2등 서기관은 지난달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3월 2일이 원비어 씨를 방문한 마지막 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억류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길이 없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설명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도 지난달 28일 VOA에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 측에 원비어 씨의 수감 장소를 알려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그 소모기 서기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미국의 인권 제재 명단에 오른 뒤부터 억류 미국인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며 가족과 지인이 보내오는 편지와 일상용품마저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전국 인민 대표대회 전인대 팻마크와 함께 올해 중국 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결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회견 내용 또 올해 양회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인도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좀 보겠고요. 미국 소식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납세 내역이 공개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올해 양회가 다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두 가지를 꼽는데요.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그리고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입니다.
예.
해마다 이맘때 두 행사가 함께 진행되는 것을 양회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월요일 정협 폐막에 이어서 오늘 전인대가 막을 내리면서 올해 양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
오늘 전인대 폐막 직후에 리커창 총리가 결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한편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언급을 좀 자제하는 등 미국을 상대로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중국 총리가 앞으로의 미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한 겁니까?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늘 회견에서요. 중미 관계에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 또 중국의 환율 조작 논란 등을 되짚었습니다.
예.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하나의 중국에 명확한 태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양국 협력의 전망은 밝다면서 줄곧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게 하나의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발언이었는데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 이런 논란들이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리커창 총리는요, 미국과 중국 관계의 이 마지노선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꼽았는데요.
예.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 타이완이 독립국가가 아니고 체제만 다를 뿐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대외 정책 대전제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 원칙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중국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첫 통화에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네. 의사를 밝혔죠.
하나의 중국 원칙은 말 그대로 양국 관계의 어떤 대전제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강론에 가서 양국이 이제 갈등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를 포함해서 무역 갈등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리 총리가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예.
리 총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크긴 하지만 기업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중국 업체들의 이익률은 2에서 3%에 불과하다면서 무역 불균형이 있지만 이득을 보는 쪽은 미국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 총리가 중국은 시종 그 핵 비확산 시스템의 단호한 수호자였다. 이 같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예.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대화의 궤도로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미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해왔는데요.
네.
또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이 상임이사국의 최대 특권인 거부권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유엔 당국에 전한 걸로 인도의 현지 언론이 오늘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드 아크바루딘 인도 유엔 대표부 대표가요. 지난주에 이 거부권 문제는 중요하지만 안보리 개혁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유엔 총회에 제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안보리 개혁을 위해서 거부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과 중국, 영국,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기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달리 뭐 당장 거부권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건데요.
예.
인도 말고도요. 일본이 오래전부터 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왔는데요. 또 독일과 브라질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들 나라들도요. 인도처럼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 거부권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가장 큰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부권. 이걸 당장은 안 갔더라도 상임이사국이 먼저 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가 있군요.
네.
그렇다면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개 나라인데 이게 조만간 확대되는 그런 방침입니까?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닌데요. 올해 초에 안토니오 구테헤스 9대 사무총장 공식 취임 이후에 유엔이 이 안보리 체제 개편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을 포함 기존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몇 나라를 더 받아들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가 지난 2차 세계대전 전승국 중심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 회원국들의 잇단 지적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거부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왜 그런 겁니까?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요 5개 상임이사국하고 10개 비상임이사국 이렇게 15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씩 돌아가면서 만든데요. 상임이사국은 말 그대로 이 상임 임기 없이 항상 유지되는 지위입니다.
예.
이 때문에 주요 국제안보 현안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거부를 하면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는 거부권을 포기하더라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인도와 일본 등이 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군요.
있는 겁니다.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이 되겠다. 이제 인도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유엔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렇게 네 개의 상임이사국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인도는요, 카슈미르 지역 등에서 오랫동안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고요. 최근 두 나라 사이에 이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인도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인도 측의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수용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납세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예.
당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부동산 임대와 사업, 주식 투자 등으로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렸고요. 3,8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예.
소득의 한 25%를 세금으로 낸 건데요. 이는 2005년 당시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중상층 미국인에게 해당하는 세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당시 소득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 세율이 35%였는데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05년에 1억 달러 이상의 그 이상 사업 손실을 봤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백악관이 갑자기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공개한 이유가 궁금하고 또 2005년 납세 내역을 공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인 MSNBC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세금 보고서 일부를 입수했다고 미리 밝혔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먼저 입수했다라고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요, MSNBC의 레이첼 매도 기자가요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예.
그러자 백악관이 선수를 친 거죠. 매도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납세 내역을 먼저 공개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매도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를 한 겁니까?
예, 매도 기자가 그 유명한 금융 전문 언론인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 작가인 데이비드 K. 존슨 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 존슨 씨는 우편함에 세금 보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보내왔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백악관이 어제 성명에서요. 다른 사람의 납세 자료를 훔쳐서 공개하는 게 불법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MSNBC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10년도 더 된 세금 보고서를 갖고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이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군요.
예, 지난해 10월에 뉴욕타임스 신문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1995년 세금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업 활동을 하고 세금을 냈던 그 뉴욕주와 뉴저지주, 코네티컷주에 낸 세금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5년에 9억 달러가 넘는 사업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길게는 그 18년 동안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예.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흔히 대선 주자들은 미국에서 그 선거 운동 기간이나 이럴 때 그 관례상 세금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그 납세 내역을 제대로 공개한 일이 없는 거죠?
예, 이번에 공개한 것도 앞부분 일부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어디서 세금 공제를 했는지 기부금을 얼마나 냈는지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에 연방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납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연방국세청은 감사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감사를 하고 있더라도 세금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바로 조세 회피 의혹 때문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18년 동안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세금 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이용해서 세금을 피해왔을 거라는 의혹입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자신보다 세금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면서 법을 잘 이용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또 미국인들이 자신의 세금 보고서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12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3m 사이, 서해 북부는 0.5m가 되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 북도도 맑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0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3도, 수풍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영상 9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4도로 전반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 12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 1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3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12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1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7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4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4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 11도고요. 운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3m 사이, 서해 북부는 0.5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1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일본에 도착해 한국과 중국을 경유하는 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내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면담하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17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과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문제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시 주석은 다음 달 초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각국이 긴장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대화의 궤도로 돌아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최근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지역에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긴장으로 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관련 국가들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에서 통과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결의를 엄격히 집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가속화되는 군사력과 최근 타이완 주변에 대한 중국 군용기와 군함 활동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타이완의 2017 국방보고서 초안은 최근 타이완 주변에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출몰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전략적 방향의 불확실성과 일본의 무력 시위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의 갈등 위기 가능성 등을 다뤘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타이완 국방보고서는 타이완의 독립을 옹호하는 차이잉원 총통 집권 뒤 처음으로 발표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시신의 신원 확인 과정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수사당국이 김정남 씨의 자녀로부터 얻은 DNA 표본을 근거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드 부총리는 특히 숨진 사람이 김정남 씨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수사관들이 그의 자녀들 중 한 명으로부터 DNA 표본을 근거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드 부총리는 그러나 DNA 표본이 김정남 씨의 두 아들 중 누구에게서 채취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정남 씨는 중국의 첫째 부인 신정희 씨와의 사이에 아들 금솔군을, 마카오에 있는 둘째 부인 이혜경 씨와의 사이에는 아들 한솔군과 딸 소리 양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중북부 미시건주를 방문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엄격한 자동차 연비 규정을 파기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2025년까지 휘발유 1리터당 평균 23.2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비의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발표한 그 같은 조치가 앞서 자동차 산업계와 이룬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합의는 연비 기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오늘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3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관영통신에 따르면 첫 번째 공격은 다마스쿠스 시내 대법원 건물을 겨냥해 적어도 25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2시간 뒤 다마스쿠스 서부 지역의 음식점에서 또 다른 자살 요원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시리아 관영 TV는 이로 인해 여러 명이 숨지거나 부상했다고 보도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